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은 땅에 관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들은 도리체 제거되지도 않은 그런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가시떨기들 위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또 어떤 경우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도 있습니다. 오늘 13장 8절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라 참으로 좋은 부드러운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23절에서 해주셨는데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친히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좋은 땅에 관해서 옥토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좋은 땅이 원래부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된 땅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좋은 땅이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땅들과 마찬가지로 황무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황무한 땅. 잡초가 우거지고 돌들이 깊이 박혀있고 또 길가처럼 단단하고 또 가시덤불들, 엉큰기들 뭐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나있는 그런 아주 버려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산 비슷한 곳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놔둔 그런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땅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와서 나는 오늘부터 이 땅을 쟁기질하고 경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그런 땅인 것입니다. 이 농부는 틀림없이 이 버려진 땅을 경작해가지고 곡식을 심어 소출을 얻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데리고 오고 쟁기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나귀 위에다가 쟁기를 딱 얻고 땅을 깊이 파면서 잡초들, 엉큰키, 가시덤불, 돌들 이렇게 해서 다 제거를 하는데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농부가 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갖다가 개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석양이 질 쯤 이래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던 땅하고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이 땅이 변화된 것입니다. 잡초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돌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땅들만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끔 차로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인삼밭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부드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인삼밭이 그렇게 부드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땅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 좋은 땅이 아니라 원래는 황무하고 버려진 그런 땅이었는데 농부가 가지고 잘 개간해서 아름다운 옥토와 같이 좋은 땅으로 변모된 대단한 변화를 경험한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도 이 마음이 길가 마음도 있고 돌밭 마음도 있고 가시떨비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도 대단한 변화를 경험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황무지와 같이 메마른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를 보면은 죄악의 잡초가 우거지고 완고한 돌덩이들이 거기 깊이 박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보면은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라면서 점점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말 그대로 황무지와 같아요.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도무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폐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너희 묵은 땅, 그러니까 굳어있는 잡초가 무성한 이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 유대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밭을 경작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인데 그들 마음의 죄악으로 완고한 그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부여받아라 이런 뜻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유다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너희 묵은 땅이라 그랬을 때 이것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으로서의 어떤 밭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이 묵은 상태를 완전히 갈아엎고 변화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묵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와요. 기경해야만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거와 해방이니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마음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과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양상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많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항상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간지를 펴놓고 보면은 거기 사회면에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좋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묘사한 그 마음의 상태예요. 살인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 나오죠? 도덕질? 거짓 증거? 법정에 가서 뭐 거짓 증거하는 회방? 마음에서 다 그것이 출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머니 모태에서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황무하고 묵은 땅의 상태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쟁기를 가지고 그 황무한 마음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변화된 땅인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마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좋은 마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대단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대단한 경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 그 상태지만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하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는 것하고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재차 묻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낳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낳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시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심령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듭남이요 큰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는 좋은 땅이 떨어지며 여기 좋은 땅은 변화를 경험한 땅이에요. 농부가 와서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갈아엎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황무하고 버려진 그런 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태어나서 한번 짧은 인생을 여기서 사는 동안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가지고 새로운 심령을 변화받지 못하면은 그 심령은 결코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이 좋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관해서 그 해석해 주실 때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소유자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길과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길과 마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과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반 마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이 돌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다거나 이해했다거나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았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반 마음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시떨기밭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깨달았다는 것이 없어요. 들으나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좋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니 그러니까 좋은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좋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해력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지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하면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는데 설교를 듣던 청중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 중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제자 중에 몇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도무지 나도 이해 못하겠고 다른 사람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의 소유자는 이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선포되더라도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좋은 마음의 소유자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머리에 이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깊이 실감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은 극히 짧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은 협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 어렵습니다. 넓은 길은 길이 넓고 쉽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것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가면은 그 마지막 끝은 멸망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면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변화된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니고데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자기를 하려고 하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살하러 간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도무지 육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영원한 내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설교가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교가 끝나면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처럼 잊혀진다거나 가시덤불처럼 사념에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오래 머물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면서 나중에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마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좋은 마음에 대해서만, 좋은 땅에 대해서만 유독 결실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까? 맺지 않았죠. 길가 땅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 새들이 먹인 줄 알고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길가 땅은 씨앗은 떨어졌는데 거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돌밭에 열매가 맺혔습니까? 돌밭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씨앗은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싹이 싹 나오는가 싶었는데 해가 돋은 후에는 갑자기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고 거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열매가 맺혔습니까? 가시떨기에도 열매가 맺히지 못했어요. 가시떨기에서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줄기도 올라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시덤불이 온통 사방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못 내고 시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달랐어요. 이 좋은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알곡이 거기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라는 것도 이처럼 아름답고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알곡을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농부가 그처럼 버려진 땅을, 황무한 땅을 기경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해서 잡초를 뽑고 돌을 내팽기지고 아주 종일 고생하면서 그렇게 땅을 갖다가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놓습니까? 농부가 왜 그렇게 합니까? 농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엉겅기 제거하고 가시덤을 다 제거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이유는 거기다가 곡식을, 씨앗을 뿌려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을에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땅만 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수시로 와서 노심초사 그것이 잘 자라는가 이렇게 보면서 궁극적으로 농부가 원하는 것은 알곡인 것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줄기가 아니에요. 줄기만 잘 나오고 거기 알곡이 열리지 않으면 농부가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줄기들을 다 짓밟아가지고 다 팽개칠 겁니다. 농부는 그런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농부는 잎사귀만 이렇게 잠시 나오다가 말라버린 그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알곡인 것입니다. 결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을에 얻기 위해 가지고 그토록 봄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부처럼 수고해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이 아무것도 나지 못했다면 그 농부의 비참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가뭄 때에 텔레비전에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말라버린 그 논 때문에 참담한 마음을 가진 농부의 그 인터뷰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봄에 그렇게 모를 내고 또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논바닥이 갈라지고 그냥 조금 자라난 줄기들 다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보고 있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농부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정말 풍년의 그 황금 들판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수고해가지고 씨앗을 뿌렸을 때에 가을에 온 자기 들판이 황금 물빛으로 넘실거리면은 농부의 입에는 아주 그냥 웃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농부가 봄에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냥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는 그 태도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시 말씀을 듣고 기뻐가지고 그냥 좋아하다가 또 나중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듣고 뭔가 지속되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거 쭉쭉이만 나면 그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줄기만 있는 그런 것도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삶을 통해서 그 이 마음의 상태가 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과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이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기독교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들은 모든 교리들이 그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좋은 마음의 소유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은 다른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 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서 그 열매를 보고자 할 때에 만약 아무런 열매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시고는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해가지고 다 가서 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이 저주가 바로 열매 없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는 아닐까요? 우리들을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나무를 심고는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얻을까 이렇게 와서 봤는데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은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찍어버리라 이랬어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는 땅 한 귀퉁이만 차지하고 주인한테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 농부가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거기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다른 풍성한 소출이 있어가지고 이 주인이 혜택을 얻었을 텐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그 땅만 차지하고 덩그리 있으니까 3년 정도 와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서 찍어버리라고 종에게 그랬어요.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몸이 죽기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볼과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조지 필드, 웨슬레 이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 또 길선지 목사님 아마 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100배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만은 못해도 그래도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유익된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힌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라든지 또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매를 맺혔다면 그는 30배의 열매를 맺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요. 열매를 내었느냐? 열매를 내었느냐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들 좋은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75%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돼요. 길가 마음이라든 돌밭, 가시떨기 다 나중에는 심판받고 멸망할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다가 아무것도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가 마음, 돌밭 마음, 가시떨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5번에 걸쳐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보실 때 그것을 천국의 창고에 다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라지만 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줄기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